누가복음 3장 말씀을 오늘 아침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 3장 말씀은 대체로 크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세례요한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한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보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조상 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족보였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 아담과 하나님까지 이르는 그런 족보로 되어 있는 구성의 차이점이 있고 그 족보의 대를 이어가는 계보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의 족보도 그런 의미에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하나님까지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요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로 말씀은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또 세례요한의 활동과 그의 메시지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려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요한이 출현하고 예수님께서 활동을 막 시작할 그 당시의 그 시대를 지배했던 역사적인 중심 인물들이 누구인가를 자세히 여러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디베르 황제도 등장하고 총독 본디오 빌라도도 등장하고 헤로당도 등장하고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주목해 볼 사람은 단연 첫 구절에 나오는 디베르 황제라는 사람입니다. 주로 역사에서 티베리우스 황제로 알려진 이 사람은 아우구스투스의 그 황제의 양아들로 영입이 되어서 후에 이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사람입니다. 대체로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애썼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려 애를 썼고 또 당시 로마에 성행하던 비인도적인 여러 가지 악습들을 피하지 않은 듯 앞장섰습니다. 예를 들면 금투사의 경기 잔혹하게 그 군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죽이는 그 금투사의 경기를 중단시킨 것도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공적으로 생각하고 또 방만한 로마 제국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그 재정의 건전성을 이루어내는 일에도 기여한 그런 황제로 역사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통치의 일면을 보이면서도 이것이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위 이 시기가 팍스 로마나의 전성 시대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평화 그런 뜻이죠. 로마의 평화가 정말 개인 개인의 자유가 증진되고 또 삶의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진 그런 의미에서 평화가 아니라 워낙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인근의 모든 세계를 꼼짝 못하게 통치하니까 감히 거기에 저항할 의도를 그런 의사를 가진 민족이나 집단이 등장하지 않고 모두가 로마의 치세에 철저히 굴복하는 그런 시기여서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쟁이 멈추어졌고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 시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소위 말하는 강압에 의한 무력적인 힘에 압도당하면서 가졌던 전쟁 없는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그러고 이런 시기에는 가장 로마가 심하게 관리했던 것이 식민지에서 소요가 생기는 일입니다. 또 여러 식민지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종교들을 인정해서 종교적인 자치도 허락해주고 가능하면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가 있어서 자치적인 영역을 인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치의 분야도 많이 확대하고 했지만 단 한 가지라도 로마에 저항하는 모습이 보이면 가차없이 잔혹하게 징계하고 진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들로서는 더 숨쉬기 어렵고 더 자유로운 말 한마디가 허락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이런 시기여서 숨죽이고 살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예가 있었으면 로마에서 유대인 네 사람이 절도 행각을 벌였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식민지 백성들로서는 어떤 자유도 주어지지 않고 어떤 자율적인 그런 행동들도 허락되지 않았을 만큼 로마에서의 그 여러 민족들을 다스려내는 식민지 백성들이 로마 생활에 어려움을 주기도 했던 아주 철권 통치를 일삼았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 빌라도도 우리가 잘 알죠. 빌라도는 정치적인 야심이 너무 컸던 사람이기 때문에 후에 예수님을 재판했을 때 공교롭게 재판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아우성에 휘말려가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랬던 재판을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헤롯 가문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 가문은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여러 대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였던 대헤롯이 있는가 하면 그 뒤를 이었던 헤롯 여러 왕들 여러 형제들이 분봉왕으로 갈릴리 지방 또 이두메 지방 등등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를 했는데 그때 등장했던 여러 왕들이 나타나고 이 왕들이 후에는 아내를 서로 빼앗고 뺏기고 그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요한을 옥에 가두고 그 간악한 여인들의 잔꾀에 헤롯이 넘어가 세례 요한을 목 베어 죽이는 엄청난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는 그 헤롯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절 말씀에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원래 두 제사장이 동시에 생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 레위기에 정해준 말씀에 따르면 이 대제사장 종신직이었습니다. 두 제사장이 두 대제사장이 같은 시대에 존재할 수 없게 되었는데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한 사람에게 모든 민족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임기 제도를 만들었고 거기에 순응해서 로마 정부에 잘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의 지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권력과 밀착하고 권력에 아부하게 되는 그런 대제사장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빌라도와 가야바는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그 대제사장의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종신제를 양보하고 임기제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권력과 야합하고 로마와 타협했던 그런 일면을 보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천하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미 신앙이나 정의나 평화나 자유나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허락하신 고귀한 가치들이 지켜질 수 없고 백성들은 숨쉬기 어렵고 삶은 날마다 점점 힘들어가고 권력의 압박은 점점 더 가혹하게 죄어오는 이런 시기에 요한이 등장했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세례요한이 등장했는데 세례요한은 3절 이하 말씀에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행적을 소개하기 전에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그러니 요한도 당시 제사장이다 세습직이었으니까 요한도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시기긴 했지만 그래도 제사장이 되면 안정된 생활이 보장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명예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최소한의 모든 것이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시기에 빈들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광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식물로 먹고 약대 트롯을 걸치고 그야말로 광야에서 광인처럼 그렇게 회개하라를 외치는 야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고 안정된 또 보장되어 있는 삶의 길을 마다하고 이런 빈들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 것이 부모가 보기나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어리석고 안타깝기 거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보장된 길이 있고 가는 길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나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선고자로 세우시니 개인적으로 보장된 길이 눈에 뻔히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광야로 나가 사명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안전이나 미래에 대한 것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에 순종했던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그의 생애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기 위해 사는 존재도 아니고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 살지도 않고 더 안락한 보장된 미래를 걸어가기 위해서 세상을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의 자리에 서서 언제나 자기의 십자를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또 부름의 소명을 향해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본받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를 가리켜서 마가복음에서는 회개의 세례라 했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오는 사람들마다 호통을 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설을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 요한이 말했던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가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를 회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 한 벌 나눠주는 게 회개다. 또 세리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금 억울하게 백성들에게 세금 많이 거두지 않는 것이, 정한 세금만 받아가는 것이 그게 회개다.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만족하고 청빈한 공직자의 길을 깨끗이 걸어가라, 그것이 회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결국 세례요한의 회개는 삶으로 이어지는 열매가 있는 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보실 때 온전하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칭찬하시는 그런 삶의 주인들이 되고 우리에게 맺히는 이 회개 열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지만, 폭압적인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종을 보내셔서 백성들 위로하시고 소망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요한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큰 인생이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